VOA 세계 뉴스입니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8일 러시아 에너지 자원 수입 금지라는 초강수 정책을 발표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이날 백악관에서 미국은 러시아산 원유와 가스의 모든 수입을 금지한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이는 러시아산 원유가 더 이상 미국에서 받아들여지지 않을 것임을 의미한다며 이는 블라디미르 푸틴 대통령에게 강력한 타격을 가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이날 발표는 전 세계 동맹국들 그리고 파트너와의 긴밀한 논의 끝에 내린 결정일 뿐만이 아니라 미국 의회 양당과도 긴밀하게 논의한 결과라고 강조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그러면서 다른 동맹국이나 파트너들이 미국과 같은 입장이 아님을 알고 있다며 그럼에도 미국은 대러시아 에너지 의존도를 줄이고 푸틴 대통령에 대한 압박을 유지하기 위한 협력에 동맹 그리고 파트너들과 단합돼 있다고 말했습니다. 석유와 가스를 직접 생산하는 미국과 달리 유럽은 가스의 90%, 석유 제품 97%를 수입에 의존하고 있고 이 가운데 가스의 40% 그리고 석유의 25%를 러시아로부터 들여오고 있습니다. 백악관은 이날 발표한 성명에서 지난해 미국은 러시아로부터 1일 거의 70만 배럴에 달하는 원유와 정제유 제품을 수입했다며 이번 조치로 인해 러시아는 수십억 달러를 잃게 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이날 발표에서 자유를 수호하는 데에는 비용이 든다면서 미국 내 휘발유 가격 인상이 있을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자신은 미국인들에게 가해지는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할 것이라면서 특히 미국 석유 기업을 상대로는 이 상황을 이용해서 풍미를 취하지 말 것을 경고했습니다. 러시아가 미국의 냉전 시대의 평화적 공존 체제로 복귀할 것을 제안한 가운데 미국이 러시아가 이를 조롱하고 있다며 일축했습니다. 토니 블링컨 미 국무장관은 8일 에스토니아 카야 칼라스 총리와 회담한 뒤 열린 공동 기자회견에서 러시아가 제안한 양국의 평화적 공존 체제로의 복귀에 대한 입장을 묻는 질문에 이같이 답했습니다. 러시아 인테르팍스 통신에 따르면 러시아 외교부는 8일 미국과 러시아 양국은 냉전 시대와 같은 평화적 공존 원칙으로 돌아가야 한다면서 러시아는 미국과의 진솔한 그리고 상호 존중의 대화에 열려있다고 밝혔습니다. 블링컨 장관은 평화적 공존에는 두 단어가 있는데 첫 단어는 바로 평화적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현재 러시아는 우크라이나를 공격하면서 전력을 다해 이 단어를 조롱하고 있다고 블링컨 장관은 지적했습니다. 블링컨 장관은 이어 미국은 평화적 공존이라는 원칙을 환영한다면서도 이를 위해 러시아가 해야 할 일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우크라이나에 대한 공격을 멈추는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우크라이나 제2도시 하르키우의 핵연구시설이 러시아군의 폭격을 받았다고 국제원자력기구 IAEA가 밝혔습니다. IAEA는 지난 7일 하르키우 물리학기술연구소의 중성자 발생장치가 러시아의 공격 중에 파괴됐다고 알렸습니다. 이 시설은 의료와 산업용 목적의 방사성 동위원소를 생산하는 시설입니다. 다만 이번 폭격으로 인한 방사능 누출은 감지되지 않았다고 IAEA는 밝혔습니다. IAEA는 러시아의 이번 핵시설에 대한 폭격은 우크라이나가 마주하고 있는 위험을 다시 한번 강조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라파엘 그로시 IAEA 사무총장은 공중보건과 환경에 심각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결과를 가져올 수 있는 핵사고를 방지하기 위해서 반드시 행동에 나서야 한다며 기다리고 있을 수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하르키우 지역의 핵연구시설에 대한 공격 외에도 앞서 러시아는 체르노빌 원자력 발전소를 점령했습니다. 이란 혁명수비대가 두 번째 군사위성인 누루 2호를 성공적으로 궤도에 진입시켰다고 이란 국영 매체가 8일 보도했습니다. 이란 카스민 통신은 이날 혁명수비대가 로켓을 실어 우주로 발사한 누루 2호가 지구 상공 500km의 궤도를 돌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누루는 페르시아어, 즉 이란어로 빛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번 발표는 오스트리아 빈에서 이란 핵 합의 복원을 위한 협상이 진행 중인 가운데 이루어졌습니다. 앞서 이란은 2009년에 오미드, 2011년에 라시드, 2012년에 나비드, 2020년에 누루 1호를 각각 발사한 바 있습니다. 미국은 이란의 로켓 발사가 핵탄두를 포함한 장거리 무기 개발과 관련이 있을 것으로 보고 이를 전개해왔습니다. 세계뉴스 오택성입니다.
워싱턴 뉴스 광장.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3월 9일 수요일 아침 워싱턴 뉴스 광장입니다. 진행의 박동정입니다. 먼저 이 시간 주요 소식입니다. 유엔 안보리가 비공개 회의를 열고 북한의 최근 탄도미사일 발사에 대한 대응책을 논의했지만 이번에도 공식 대응 조치는 나오지 않았습니다. 북한의 잇단 미사일 도발에 대한 국제사회의 규탄 목소리가 커지고 있지만 이에 맞선 북중러 삼각연대는 오히려 강화되는 양상을 보이고 있습니다. 성김 국무부 대북특별대표가 한국, 일본, 북핵수석대표와 각각 전화통화를 하고 북한의 최근 탄도미사일 발사를 규탄하고 북한과의 외교에 관여할 준비가 돼 있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오늘 북한은 구름 많겠습니다. 아침 최저기온은 영하 12도에서 2도, 낮 최고기온은 4도에서 15도가 되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동해 북부 앞바다는 0.5에서 1.5m로 일겠고 서해 북부 앞바다는 0.5에서 1m로 일겠습니다. 첫 소식입니다. 유엔 안보리가 비공개 회의를 열고 북한의 최근 탄도미사일 발사에 대한 대응책을 논의했지만 유엔 안보리가 비공개 회의를 열고 북한의 최근 탄도미사일 발사에 대한 대응책을 논의했지만 이번에도 공식 대응 조치는 나오지 않았습니다. 미국 등 11개국 대표들은 공동 성명을 통해 북한 미사일에 대한 계속된 침묵이 안보리의 신뢰성과 국제 비확산 체제를 훼손한다고 비판했습니다. 박형주 기자가 보도합니다.
유엔 안보리가 7일 비공개 회의를 열고 북한의 5일 탄도미사일 발사에 대한 대응 방안을 논의했습니다. 북한 미사일 관련 안보리 회의는 올해 들어 다섯 번째인데 이번에도 제재결의나 의장 성명, 언론 성명 등 안보리 차원의 공식 대응책은 나오지 않았습니다. 대신 미국 등 11개 나라는 북한의 최근 탄도미사일 발사를 강하게 규탄하는 장외 공동 성명을 발표했습니다. 특히 북한 미사일에 대한 계속된 침묵이 안보리의 신뢰성을 훼손한다는 점을 강조했습니다.
We stand united today in condemning the DPRK's March 5th local time launch.
미국 유엔 대표부의 린다 토머스 그린필드 대사가 대표로 낭독한 성명에서 11개국은 우리는 북한의 3월 5일 탄도미사일 발사를 규탄하는 데 단합돼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올해 초 이후 10발의 다른 탄도미사일 발사와 마찬가지로 북한의 이번 행동은 다수의 안보리 결의를 위반했다고 규탄했습니다. 그러면서 북한이 불안정 행위를 확대하는 동안 유엔 안보리는 계속 침묵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미국은 북한이 올해 초부터 미사일 발사에 나서자 추가 대북 제재 등 유엔 안보리 차원의 대응 조치를 추진했으나 중국과 러시아가 이에 제동을 걸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 미국 등 11개국은 이번 성명에서 각각의 탄도미사일 발사에 대해 안보리가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은 것은 북한 문제를 다루는 데 있어 유엔 안보리 자체의 신뢰성을 손상시키고 국제 비확산 체제를 훼손한다고 비판했습니다. 이어 우리는 북한과 진지하고 지속적인 외교를 모색하는 데 여전히 전념하고 있다면서 하지만 북한이 대화를 거부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We remain committed to seeking serious and sustained diplomacy with the DPRK.
미국과 다른 나라들이 전제 조건 없는 대화를 거듭 제안했지만 북한은 이에 응하지 않고 있다는 것입니다. 특히 북한은 외교와 긴장 완화의 길을 가는 대신 국제법을 전적으로 위반해 점점 더 긴장을 높이는 일련의 탄도미사일 발사 감행을 선택했다고 비판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이런 위험하고 불법적인 행동을 규탄하는데 한 목소리를 낼 것을 모든 안보리 이사국에 촉구한다고 강조했습니다.
We stand ready to collaborate and determine a mutually agreeable approach with other council members to address the DPRK's provocations.
북한의 도발에 대처하기 위해 다른 안보리 이사국들과 상호 동의할 수 있는 접근 방식을 협력하고 결정할 준비가 돼 있지만 안보리는 명백하고 반복적인 안보리 결의 위반에 대해 공개적으로 소리를 낼 책임이 있다는 전제에서부터 시작하자는 것입니다. 이와 함께 이전에 알바니아, 호주, 브라질, 프랑스, 아일랜드, 일본, 뉴질랜드, 노르웨이, 한국, 아랍에미리트, 영국 그리고 미국이 우려를 명확하고 분명하게 표명했다는 점도 상기했습니다. 이번 공동성명에는 지난 2월 28일 성명과 마찬가지로 알바니아와 호주, 브라질, 프랑스, 아일랜드, 일본, 뉴질랜드, 노르웨이, 한국, 영국, 미국 등 모두 11개국이 참여했습니다. 올해 1월 이후 북한의 탄도미사일 발사와 관련한 세 차례 공동성명에는 참여하지 않다가 지난달 28일에야 처음 이름을 올렸던 한국은 이번에도 동참했습니다. 11개국은 성명에서 유엔 회원국에겐 대북제재 이행을, 북한에 대해선 비핵화 의무를 강조했습니다.
We urge all member states to implement fully all Security Council resolutions related to DPRK to abandon
모든 회원국들이 북한 관련 모든 안보리 결의를 전적으로 이행할 것을 촉구한다는 것입니다. 또한 이 결의들은 북한이 대량살상무기와 탄도미사일 프로그램을 완전하고 검증 가능하며 되돌릴 수 없는 방식으로 포기하도록 의무화하고 있다는 점을 상기했습니다. 그러면서 국제 제재 체제는 국제 평화와 안보에 대한 이런 위협을 해결하기 위한 중요한 도구라고 강조했습니다. 11개국은 이어 외교 의지를 거듭 확인하며 북한의 호응을 촉구했습니다.
We reaffirm our commitment to diplomacy as the means for achieving the complete denuclearization of the Korean Peninsula.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를 달성하기 위한 수단으로서 외교에 대한 우리의 전념을 재확인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미국과 다른 나라들의 제안에 긍정적으로 반응할 것을 평양에 촉구한다고 말했습니다. 또 북한이 불안정 대신 대화의 길을 선택하고 불법 WMD와 탄도미사일 프로그램 대신 자국민의 기본적 필요와 인권을 우선시할 것을 계속 요구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앞서 북한이 5일 오전 동해상으로 탄도미사일로 추정되는 발사체 한 발을 발사했다고 한국합동참모본부가 밝혔습니다. 이번 발사는 올해 들어 아홉 번째로 지난달 27일 탄도미사일 발사를 재개한 지 엿새 만입니다. VOA 뉴스 박형주입니다.
북한의 잇단 미사일 도발에 대한 국제사회의 규탄 목소리가 커지고 있지만 이에 맞선 북중러 삼각연대는 오히려 강화되는 양상을 보이고 있습니다. 중국은 우크라이나를 침공한 러시아에 대한 제재에도 반대 입장을 밝혀 신냉전 구도가 차츰 현실화되고 있다는 진단이 나옵니다. 서울에서 김한용 기자가 보도합니다.
왕이 중국 외교 담당 국무위원 겸 외교부장은 7일 양회가 열리고 있는 베이징 인민대회당에서 화상으로 가진 내외신 기자회견에서 북한 핵 문제의 뿌리는 북한이 직면한 안보 위협이라면서 이에 대한 해결은 미국의 태도에 달려있다고 말했습니다. 왕 부장은 한반도 문제의 뿌리는 북한이 직면한 외부의 안보 위협이 장기간 해소되지 않고 있는 데 있다면서 미국이 북한의 합리적 안보 우려를 해결하는 실질적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사실상 미국 책임론을 주장했습니다.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사태와 관련해선 대화와 협상을 통한 해결이라는 원론적 입장을 반복하면서 러시아에 대한 제재에 반대 입장을 밝혔습니다. 왕 부장은 서방의 대러시아 제재가 중러 관계에 미칠 영향을 묻는 질문에 국제적 풍운이 아무리 험악해도 중러는 신시대 포괄적 전략적 협력 동반자 관계를 끊임없이 추진할 것이라고 답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유엔 안전보장이사회는 7일 북한의 최근 탄도미사일 발사와 관련해 비공개 회의를 열었지만 중국과 러시아의 비협조로 안보리 차원의 언론 성명 채택이 불발됐습니다. 북한은 올해에만 탄도미사일 11발을 쏘아 올리는 등 도발 수위를 높였지만 안보리는 상임이사국인 중국과 러시아의 거부로 아무런 대응 조치를 내놓지 못하고 있습니다. 한국 정부 산하 국책연구기관인 통일연구원의 북중관계 전문가인 전병곤 선임연구위원은 미중 전략 경쟁과 우크라이나 사태에 따른 미러 간 갈등 격화라는 큰 구도 속에서 미국 등 서방 세계에 맞선 북중러 연대가 국제무대에서 작동하고 있다고 풀이했습니다.
러시아가 우크라이나에 침공하고요. 그래서 러시아에 대한 제재가 강화되고 그러면 북중국이 이제 좀 미국하고 경쟁이 치열하고 이런 상황에서 당연히 이제 중국하고 러시아는 뭐 싫든 좋든 같이 협력할 수밖에 없게 되고 그렇게 되면은 이제 북한 중국이 강화된 상태에서 거기에 이제 러시아까지 같이 협력할 수밖에 없는 그런 구도로 점차 흘러가고 있고 또 중국의 그런 기자회견에 대한 답변을 보면은 역시 그런 방향으로 갈 수밖에 없겠구나 이런 느낌이 들었습니다.
연초부터 이딴 미사일 도발과 함께 핵실험과 대륙간 탄도미사일 ICBM 시험 발사에 대한 유예, 즉 모라토리엄 파기를 시사한 북한은 최근엔 정찰 위성 개발을 명분으로 준중거리 탄도미사일을 연이어 쏘면서 도발의 강도를 높이고 있습니다. 북한은 또 영변 핵시설 재가동 징후를 노출하고 있고 북한이 지난 2018년 폭파했다고 선전했던 풍계리 핵실험장 주변에 새로 지어진 건물이 포착되면서 핵실험 재개 조짐이라는 관측이 나오고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북한의 이 같은 움직임은 중러를 뒷배로 삼아 미국을 직접 위협하는 전략 도발에 나설 가능성이 커지는 조짐으로 보고 있습니다. 민간 연구기관인 한국국가전략연구원 신범철 외교안보센터장은 전략 도발을 앞세운 북한의 대미 압박이나 우크라이나 사태로 러시아와 서방 간 대치전선이 유럽에 만들어진 현 상황을 대미 전략 경쟁을 벌이고 있는 중국은 호재로 여길 것이라며 세 나라 간 연대가 지속될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통일연구원 조한범 선임연구위원은 북한의 연이은 도발에 대한 유엔 차원의 규탄 성명 채택 무산은 모라토리엄 파기를 시사한 북한이 ICBM 발사와 같은 전략 도발에 나설 가능성을 키우는 요인이 되고 있다고 진단했습니다. 조 선임연구위원은 우크라이나 사태 장기화로 곤경에 처한 러시아는 동아시아에서 미국을 괴롭히는 북한의 전략 도발에 눈감을 가능성이 크고 중국도 미국과의 전략 경쟁 속에서 북핵 문제를 놓고 미국과 협력할 소지가 크게 줄었다고 분석했습니다.
과거에는 ICBM급이나 핵실험에 대해서 중국과 러시아가 대북제재에 동참했지만 지금 상황이 바뀌었어요. 지금 러시아는 아마 북한이 핵실험을 해도 대북제재를 동의 안 할 거고요. 한국도 제가 보기에는 이미 구도가 형성이 됐기 때문에 아마 기권을 하거나 이 정도지 대북제재에 적극 찬성하거나 그러진 않을 거예요.
김은규 아주대학교 미중정책연구소장도 중국이 과거엔 북한의 ICBM 발사나 핵실험을 자국의 핵심 이익을 침해하는 행위로 간주했지만 미중 전략 경쟁 구도가 심화되면서 중국의 선택이 유동적이 됐다고 진단했습니다. 김 소장은 북한의 전략 도발 조짐에 대한 미국의 대응 강도가 중국의 태도에 미칠 주요 변수가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미국이 단호하게 대응할 그 준비가 되어 있으면 동아시아 쪽으로 훨씬 군사력을 전개하고 동아시아 국가들을 단합시키는 데 좋은 소지가 될 수 있고 미국의 국내 정치라든가 이런 여러 가지 문제로 인해서 거기에 집중하지 못하고 자기 보호주의적으로 갔을 때는 미국의 동아시아 지역에 대한 개입 의지를 훨씬 그 약화됐다는 것을 만천하에 보일 수 있기 때문에 중국이 그걸 가지고 북한을 이제 압박하거나 그럴 동기는 사라지는 거죠.
북중러 연대가 강화되는 흐름이 미한일 공조에 어떤 영향을 줄지도 주목됩니다. 특히 북핵 문제를 푸는 해법으로 북한과의 대화 그리고 미국은 물론 중국, 러시아 등 관련국들과의 협력을 강조해온 문재인 한국 정부의 임기가 얼마 남지 않은 상황에서 차기 정부의 성격에 따라 미한일 대 북중러라는 동아시아에서의 신냉전 구도가 보다 선명해질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옵니다. 한국 정부는 북한의 잇단 도발에도 그동안 도발이나 규탄이라는 용어 사용을 자제하고 있었지만 지난 5일 북한의 준중거리 탄도미사일 발사에 대해선 규탄한다는 공식 입장을 밝혔고 7일엔 북한의 불법 행위를 규탄하는 유엔 11개국 공동 성명에도 참여했습니다. 신범철 센터장은 북한이 도발의 강도를 높일수록 집권 여당의 이재명 후보나 보수 성향 제1야당의 윤석열 후보 중 누가 되든 미한일 연대가 강화하는 방향으로 갈 것이라면서도 양측이 추구하는 미한일 연대의 강도는 사뭇 다를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북한의 도발의 강도가 높아진다면 문재인 정부보다는 한미일 쪽에 한 발 더 가까이 갈 수밖에 없는 한국 국가 이익이라는 제한 요인에 적용을 받을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신정부의 성격에 따라서 달라질 것이다. 이재명 후보가 당선이 된다면 문재인 정부의 정책 기조를 이어갈 가능성이 높고 윤석열 후보가 당선이 된다면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를 위해서 조금 더 국제 공조에 힘을 쓰는 모습을 보여줄 것으로 예상해요.
한국에선 9일 20대 대통령 선거를 치르는데 이재명 후보는 미중 사이에서의 실용 외교에 윤석열 후보는 미국과의 동맹 강화 그리고 일본과의 관계 개선에 방점을 두며 외교정책 면에서도 상당한 차이를 보이고 있습니다. 서울에서 VOA 뉴스 김환영입니다.
성김 국무부 대북특별대표가 한국, 일본 북핵수석대표와 각각 전화통화를 하고 북한의 최근 탄도미사일 발사를 규탄하고 북한과의 외교에 관여할 준비가 돼 있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매드 프라이스 국무부 대변인은 7일 보도자료를 통해 성김 특별대표가 지난 4일 후나코시 다케이로 일본 외무성 아시아대양주 국장, 노규덕 한국 외교부 한반도 평화교섭본부장과 각각 별도의 전화통화에서 북한의 최근 탄도미사일 발사 문제를 논의하며 이같이 언급했다고 밝혔습니다. 성김 특별대표는 통화에서 북한의 탄도미사일 발사가 다수의 유엔 안보리 결의 위반이며 영내 안정의 위협이라고 규탄했습니다. 또 공동 목표인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와 한국, 일본에 대한 미국의 철통 같은 방위 공약을 재확인했습니다. 아울러 성김 특별대표는 동맹국들과 공조에 대한 미국의 약속과 북한과의 진지하고 지속적인 외교에 계속 관여할 준비가 돼 있다는 점을 강조했다고 프라이스 대변인은 전했습니다. 앞서 북한이 5일 오전 동해상으로 탄도미사일로 추정되는 발사체 한 발을 발사했다고 한국합동참모본부가 밝혔습니다. 이번 발사는 올 들어 아홉 번째로 지난달 27일 탄도미사일 발사를 재개한 지 엿새 만입니다. 북한이 또다시 탄도미사일을 발사하자 국제사회의 비난의 목소리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유엔과 유럽연합은 북한의 미사일 발사가 불안정을 초래할 뿐이라고 비판했으며 캐나다와 노르웨이, 스웨덴은 북한의 미사일 발사를 규탄하며 국제 의무를 준수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안소영 기자입니다.
유엔은 최근 북한의 미사일 발사와 관련해 탄도미사일 기술을 이용한 발사재개는 영내와 국제적 긴장을 고조시키는 데 기여할 뿐이라고 비판했습니다. 에리카 네코 유엔 사무총장 부대변인은 7일 북한의 이번 탄도미사일 발사에 대한 BOA의 논평 요청에 이같이 밝히며 유엔 사무총장은 북한이 모든 관련 안보리 결의에 따른 국제적 의무를 완전히 준수할 것을 거듭 촉구했다고 전했습니다. 유럽연합도 북한의 불안정한 행동을 중단하고 국제적 의무를 다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나빌라 마스랄리 EU 대변인은 7일 사회연결망 서비스 트위터를 통해 탄도미사일 기술을 이용한 발사는 북한이 노골적으로 국제법을 무시하고 있음을 보여준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불법적이고 위협적인 무기 개발은 북한 주민에게 도움이 되지 않을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북한은 반드시 불안정을 초래하는 행동을 중단하고 대화를 재개해야 하며 국제 의무를 준수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노르웨이도 최근 계속되는 북한의 미사일 발사를 규탄했습니다. 노르웨이 외교부는 북한이 올해 들어 9번째 미사일을 발사한 데 대한 BOA의 논평 요청에 북한이 진행 중인 핵 프로그램과 탄도미사일 실험 행태는 영내와 국제 평화, 안보에 중대한 우려사안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노르웨이는 여러 유엔 안보리 결의를 위반하는 북한의 실험들을 규탄한다면서 북한은 반드시 유엔 안보리 결의에 따른 국제적 의무를 완전히 준수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캐나다는 7일 BOA에 계속되는 북한의 미사일 발사를 강력히 규탄한다고 밝혔습니다. 캐나다 외교부는 우리는 한반도의 평화와 안보에 전념하고 있으며 대화와 외교가 북한 주민의 안보와 안정, 경제적 번영으로 가는 유일한 길을 제공한다고 믿는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북한의 대량 살상 무기와 탄도미사일 프로그램에 대한 완전하고 검증 가능하며 되돌릴 수 없는 폐기를 향한 노력을 지지하며 이를 달성하기 위한 동맹국민, 파트너들과의 협력에 전념하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스웨덴은 7일 BOA에 보낸 이메일에서 북한의 유엔 안보리 결의 이행을 촉구했습니다. 스웨덴 외교부는 최근 북한 미사일 발사에 대한 보도와 진행 상황을 주목하고 있다면서 앞서 유엔 안보리는 북한의 핵무기와 미사일 프로그램이 국제 평화와 안보에 위협이 된다고 선언한 바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어 우리는 북한이 국제적 약속을 이행하고 유엔 안보리 결의에 따라 핵무기와 미사일 프로그램을 완전하고 검증 가능하며 되돌릴 수 없는 방식으로 폐기할 것을 촉구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아울러 스웨덴은 한반도 상황의 평화적 해결에 대한 장기적 약속을 갖고 있으며 대화와 신뢰 구축 과정을 계속 지원하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앞서 한국합동참모본부는 한국시간 5일 오전 북한이 평양 순안 일대에서 동해상으로 탄도미사일 한 발을 발사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비행거리 약 270km, 고도 약 560km로 탐지하고 북한의 이번 발사가 준중거리 추정 탄도미사일과 유사한 것으로 분석됐다고 설명했습니다. 북한은 이후 지난 27일 준중거리 탄도미사일 발사 때와 같이 이번에도 정찰위성 개발을 위한 중요한 시험을 진행했다고 주장했습니다. BOA 뉴스 안소영입니다.
한국군은 8일 서해 북방 한계선을 넘어온 북한 선박 한 척을 나포하고 이 선박을 뒤쫓아 북방 한계선을 침범한 북한 경비정을 경고사격으로 퇴각시켰습니다. 군 당국은 선박에 탄 북한 주민들에 대해 합동신문을 벌이고 있습니다. 서울에서 김한용 기자가 보도합니다.
한국합동참모본부는 북한 선박이 8일 오전 9시 30분쯤 서해 백령도 인근 10km 해상에서 북방 한계선 NLL을 월선해 백령도로 예인해 조사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합참에 따르면 군은 이날 오전 9시께 NLL에 접근하는 길이 10m가량의 철제 선박 한 척을 포착해 경고통신을 했지만 해당 선박이 9시 34분께 NLL을 월선하자 2차 경고통신을 실시했습니다. 군은 이 과정에서 북한군 함정의 일종인 경비정 한 척이 해당 선박을 뒤쫓으며 NLL에 접근하자 9시 49분께 4차례 경고통신을 실시했습니다.
합참에 따르면 이들 북한 선박에 대한 경고 통신과 별개로 국제상선통신망과 서해지구 군통신선으로 현재 북한 측 선박이 남하에 상황 확인 중에 있고 확인이 끝나는 대로 관련 내용을 통보하겠다는 내용의 대북 통지문도 발송했습니다. 하지만 경비정은 이내 NLL을 침범했고 매뉴얼에 따라 해군 참수리 고속정이 40mm 함포 3발로 한 차례 경고사격을 가했습니다. NLL 이남 약 1km까지 내려왔던 북한 경비정은 한국군 경고사격에 응사하지 않은 채 항로를 북측으로 틀어 돌아갔다고 합참 측은 설명했습니다. 북한 경비정이 NLL 이남에 머물렀던 시간은 경고사격 후 퇴각하는 데 걸린 3분을 포함해 전체 약 7분 정도였습니다. 한국 해군은 북한 경비정이 퇴각한 이후 NLL 이남 약 5km까지 내려온 선박을 납포한 뒤 오전 11시 42분께 백령도 용기포항으로 예인해 관계기관과 함께 대공 혐의점 등을 조사 중입니다. 해군이 납포 직후 승선해 확인할 당시 선박 내부에는 군복 차림의 6명과 사복 1명 등 7명이 탑승해 있었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배선, 총기류는 물론 위성 항법 장치나 어업 도구 등도 발견되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배 타고 있던 이들은 나포 당시 이삿짐을 나르다 항로를 차고 있다고 진술했으며 망명 의사도 없다고 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또 북한으로의 송환도 요구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합동신문을 통해 망명 의사가 없다고 확인되면 관련 절차에 따라 이들을 북한 측에 송환할 것으로 보입니다. 현재까지 군 당국이 공개한 정황과 조사 내용으로 미루어 북한 선박이 이번 남하는 우발적이었던 것으로 추정됩니다. 그러나 북한 경비정이 NLL을 넘어온 건 2018년 이후 처음인데다 한국의 제20대 대통령 선거를 하루 앞두고 벌어진 일이라는 점에서 북한 측에 다른 의도가 있었는지 의혹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북한 경비정은 군함의 일종으로 민간 상선과 어선, 어업지도 등 행정용 선박인 단속정과 구분됩니다. 이런 이유로 한때 한국군도 만약의 사태에 대비하는 등 긴장했던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당시 북한 측의 해안포 일부가 개방된 정황도 포착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실제 한국군이 경비정을 향해 퇴각하라는 경고통신을 하자 북한 측은 어선인이 돌려보내라며 거부하면 모든 사태의 책임은 한국 측에 있고 안전도 담보할 수 없다는 취지의 위협 경고통신을 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합참은 현재까지 북한군의 특별한 동향은 없다며 우발 상황에 대한 대비 태세를 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서울에서 VOA 뉴스 김환용입니다.
호주가 북한의 대량 살상 무기 개발에 연루된 북한 무역 회사에 독자 제재를 부과했습니다. 북한의 제재 위반이나 회피를 도운 중국과 러시아 기업도 호주 독자 대북 제재 명단에 추가됐습니다. 이현철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호주 정부가 북한 무역 회사 한 곳과 북한과 거래한 중국과 러시아 기업을 독자 대북 제재 대상에 추가했습니다. 3일 발행된 호주 연방 입법 등록부에 따르면 마리스 페인 호주 외교장관이 지난 1일 이 같은 조치를 취했습니다. 이번에 호주 대북 독자 제재 명단에 추가된 기업은 북한의 부흥 무역과 중국의 단둥 리치어스 무역, 러시아의 프로피넷 등 세 곳입니다. 호주 외교부는 북한 부흥 무역이 북한의 대량 살상 무기 WMD 혹은 미사일 프로그램에 연루됐다고 설명했습니다. 또 중국의 단둥 리치어스 무역과 러시아의 프로피넷은 북한의 대북결의 위반이나 회피를 지원하고 있거나 지원했다고 밝혔습니다. 북한의 부흥 무역은 아직 유엔 안보리 제재나 미국 등 각국의 독자 제재 명단에 올라있지 않은 기업입니다. 반면 중국의 단둥 리치어스 무역과 러시아의 프로피넷은 앞서 미 재무부의 독자 제재 명단에 올랐습니다. 미 재무부 해외자산통제실 오펙은 2017년 8월 22일 북한 핵개발 프로그램에 도움을 준 것으로 판단한 중국과 러시아 등의 기관과 개인에 대해 독자 제재를 가하면서 단둥 리치어스 무역을 포함시켰습니다. 오펙은 이 기업이 유엔과 미국의 제재 대상인 북한의 금산 무역으로부터 바나듐광을 구매했다고 밝혔습니다. 러시아 항만 서비스 업체인 프로피넷은 2018년 8월 15일 미 재무부 제재 대상 명단에 추가됐습니다. 오펙은 이 기업이 최소 6차례에 걸쳐 북한 선적 선박들이 러시아 항구를 이용할 수 있도록 각종 편의를 제공했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프로피넷은 직원들이 원유 관련 대북 제재에 관해 알게 된 뒤에도 북한 선적 선박에 계속 해상 조율 서비스를 제공했다고 오펙은 지적했습니다. 호주는 유엔 안보리 대북 제재와는 별도로 2006년부터 대북 독자 제재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호주 외교부는 유엔 제재를 보완하는 독자 제재는 북한의 핵과 대량 살상무기 확산 프로그램에 대한 호주의 우려에 따른 것이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제재 대상 개인의 호주 여행은 금지되고 제재 대상 개인이나 기업과의 자산 거래는 제한됩니다. BOA 뉴스 이한철입니다.
북한이 영변 핵시설과 강선단지 등에서 핵활동을 지속하는 징후가 있다고 국제원자력기구 사무총장이 밝혔습니다. 북한의 핵 프로그램 지속은 유엔 안보리 결의 위반이라는 점도 거듭 강조하면서 강한 유감을 표명했습니다. 박형주 기자가 보도합니다.
라파엘 그로시 국제원자력기구 IAEA 사무총장은 북한의 영변 핵시설에서 5메가와트 원자로 가동과 일치하는 징후들이 계속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그로시 사무총장은 7일 오스트리아 빈에서 열린 IAEA 정기이사회 개막연설에서 지난해 8월 이사회와 총회 보고 이후에도 북한의 핵 프로그램을 지속적으로 감시해왔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다만 지난해 7월 초 이후 방사화학실험실 가동 징후는 없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로시 사무총장은 영변시설에서 원심분리기 시설의 부속 건물 건축을 포함해 새로운 건설 활동이 계속되고 있음을 관찰했다며 그 목적은 확인되지 않았다고 덧붙였습니다. 또 건설 중인 경수로 인근에 새로운 건물이 세워지고 있다며 이는 원자로 구성요소의 제작이나 유지 보수를 지원하기 위한 목적일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아울러 강선단지와 평산 우라늄 광산에서 활동 징후가 계속되고 있다고 그로시 사무총장은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지속되는 북한의 핵 프로그램은 유엔 안보리 관련 결의에 대한 명백한 위반으로 매우 유감이라고 밝혔습니다. 그로시 사무총장은 이어 북한의 안보리 결의에 따른 의무를 완전히 준수할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습니다. 또 북한이 핵확산 금지조약 안전조치의 완전하고 효과적인 이행을 위해 IAEA와 즉시 협력하고 IAEA 사찰단 부재기간 대두된 모든 쟁점을 해결해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그로시 사무총장은 그러면서 IAEA가 북한 핵 프로그램 검증에 필수적 역할을 수행하기 위해 강화된 준비태세를 계속 유지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북한 핵활동에 대한 그로시 사무총장의 이번 보고는 지난해 11월 이사회에 보고한 내용과 유사합니다. 그로시 사무총장은 지난해 9월 열린 IAEA 정기총회에서는 북한이 플루토늄 추출과 우라늄 농축 그리고 다른 활동 등 핵 프로그램 관련 작업에 전력을 다하고 있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7일 개막된 이번 IAEA 이사회는 11일까지 계속되는 가운데 북한 핵 안전조치 이행 문제도 주요 의제 가운데 하나로 논의됩니다. VOA 뉴스 박형주입니다.
북한이 지난 2018년 폭파했다고 선전했던 풍계리 핵실험장에서 새 건물이 건축되는 정황이 담긴 위성사진이 공개됐습니다. 북한이 풍계리 핵실험장에서 핵실험 재개를 준비하고 있을 가능성이 있다는 분석이 나왔습니다. 조상진 기자가 보도합니다.
미국 미들버리 국제학연구소 제임스 마틴 비확산 센터는 7일 최근 북한의 풍계리 핵실험장을 촬영한 위성사진을 분석해 이곳에서 새 건물 건축과 기존 건물의 수리 정황이 포착됐다고 밝혔습니다. 이번에 공개된 위성사진은 맥사 테크놀로지가 지난달 18일과 이달 4일에 촬영한 것으로 시간 경과에 따른 이 일대의 변화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위성사진에 따르면 지난달 18일 촬영된 사진에서는 빈 공터였던 공간에 건축용 목재와 톱밥 등이 쌓여있는 모습이 지난 4일 선명하게 포착됐습니다. 또 핵시설 내 기존 건물이 있던 자리에 새 건물이 들어섰고 건물 보수를 위해 새롭게 벌목한 목재를 쌓아두고 수리가 진행 중인 모습도 확인됐습니다. 위성사진을 분석한 제프리 루이스 제임스 마틴 비확산 센터 동아시아 국장은 자신의 블로그에서 이 같은 변화가 최근 집중적으로 발생했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북한은 건축과 갱도 지주공사에 상당한 양의 목재를 사용해왔던 만큼 풍계리 핵실험장에서 새로운 활동이 시작되고 있음을 시사하는 초기 징후가 포착된 것이라고 진단했습니다. 특히 북한이 지난 2018년 5월 풍계리 핵실험장을 폐쇄 조치한 이후 처음으로 현장에서 목격된 활동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앞서 북한은 지난 2018년 5월 김정은 국무위원장과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의 싱가포르 정상회담을 보름 남짓 앞두고 2006년부터 2017년 사이 총 6차례에 걸쳐 핵실험을 진행한 함경북도 길주군 풍계리 핵실험장을 비핵화 선제 조치의 일환이라며 폭파한 바 있습니다. 루이스 국장은 풍계리 핵실험장 내 건설과 보수 작업 정황은 북한이 핵실험장 상황에 대해 어느 정도 결정을 내렸음을 보여준다면서 북한이 올해 초 핵과 장거리 미사일 활동 유예 조치 재개, 즉 모라토리엄 파기 가능성을 언급한 것을 상기시켰습니다. 그러면서 이에 따라 북한이 풍계리 핵실험장을 핵실험 재개를 위해 준비된 상태로 되돌릴 계획을 하고 있을 가능성이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루이스 국장은 풍계리 핵실험장이 핵실험 재개를 위해 준비가 되려면 최소 몇 개월이 소요될 것이라면서 이는 북한이 지난 2018년 폭파한 갱도의 손상 정도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또한 북한이 아예 다른 장소에서 핵실험을 재개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고 덧붙였습니다. 루이스 국장은 북한이 만일 핵실험을 재개한다면 폭발력 100킬로톤 이상의 대형 수소폭탄에 대한 자신감을 더 높이거나 단거리 탄도미사일과 순항미사일을 위한 새로운 전술 핵무기를 검증하기 위한 것일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VOA 뉴스 조상진입니다.
미국 의회에서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사태와 관련해 북한 정권을 같이 엮어 규탄하고 있어 주목됩니다. 러시아에 대한 미국의 강력한 대응을 촉구하면서 북한과 중국, 러시아, 이란을 새로운 악의 축으로 호명했습니다. 이조은 기자가 보도했습니다.
공화당 소속의 마샤 블랙번 상원 의원은 지난 1일 트위터를 통해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사태와 관련해 북한을 비롯한 중국, 러시아, 이란을 새로운 악의 축으로 규정했습니다. 테네시주 출신의 블랙번 의원은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5일째인 이날 중국이 우크라이나 사태를 이끈 보이지 않는 손이라는 일각의 주장에 동의한다며 조 바이든 대통령은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을 지지한 공산주의 중국을 제재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러시아와 중국, 북한, 이란은 새로운 악의 축이라며 그들이 멈추게 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2002년 조지 W. 부시 전 대통령이 북한을 이란, 이라크와 함께 악의 축으로 규정한 지 약 20년 만에 북한은 기존의 이란 외에 중국, 러시아와 함께 새로운 악의 축으로 간주된 겁니다. 이런 발언은 미 의원들이 우크라이나 사태와 북한 정권의 행태를 한데 묶어 거듭 비난하고 있는 가운데 나왔습니다. 민주당의 제프 머클리 상원 의원은 지난 3일 트위터에 올린 글에서 유엔의 러시아 우크라이나 침공 규탄 결의에 북한과 벨라루스, 시리아, 에리트리아가 반대표를 던진 것과 관련해 누구에게 투표하는가는 많은 것을 말해준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북한과 에리트리아, 시리아는 악랄한 독재자의 나라이고 벨라루스는 악랄한 독재자가 이끄는 러시아의 꼭두각시라고 비난했습니다. 딕더빈 상원 민주당 원내 총무도 지난 2일 트위터를 통해 유엔의 러시아 규탄 결의 투표를 거론하며 푸틴은 시리아와 북한에 있는 단 몇 명의 전 세계 동료 살인범과 함께 완전히 고립됐다고 말했습니다. 미 의회에선 공화당 의원들을 중심으로 북한도 보고 있다며 바이든 행정부에 러시아에 대한 미국의 강력한 대응을 촉구하는 목소리도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한국계인 공화당의 영김 하원 의원은 지난달 말 북한이 올해 들어 8번째 미사일 도발을 강행한 데 대해 트위터를 통해 김정은은 핵무기고를 늘리고 힘을 얻기 위해 노력하면서 블라디미르 푸틴의 행동과 우리의 반응을 예의주시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미국의 외교 정책은 세계 무대에서 힘을 보여주고 우리 친구들의 신뢰를 얻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VOA 뉴스 이존입니다.
자유와 민주주의 나라 미국에서 살고 있는 탈북민들의 사연을 소개해드리는 미국 내 탈북자 이야기, 희망을 일구는 사람들 시간입니다. 이번 주부터 미 동부 버지니아에 거주하고 있는 30대 탈북민 조진혜 씨의 사연을 전해드립니다. 조 씨의 첫 번째 이야기, 장양희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나와서 차를 타고 운전을 하면서 변호사 오피스를 가고 있었는데 그 변호사분이 워싱턴 DC에 있었어요. 그래서 3구호를 타고 그분한테 가면서 엉엉 울면서 가다 보니까 앞이 이제 잘 안 보였던 거예요. 가다가 사고가 날 뻔해서 급정거를 해서 차를 세웠는데 막 밖에서 연기가 막 나더라고요. 너무 브레이크를 잡다 보니까. 나 앞에 큰 트럭이 있었는데 그래도 박지를 않고 차를 세웠어요. 그리고 차를 옆에다 세워놓고 엉엉 울다가 내가 그대로 만약 운전을 하면은 정말 큰 사고 나서 다른 사람을 죽일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2015년 아래로 포토맥강이 흐르고 워싱턴 DC와 버지니아를 잇는 고속도로 다리 위에 섰던 조진혜 씨. 북받드는 감정으로 정신없이 차를 몰다 섬뜩한 생각에 차를 세우고 밖으로 나와 강을 내려다보며 목 놓아 울었습니다.
그래서 그게 참고 다리라는 걸 알고 다리랑 가를 다 붙들고 서서 우는데 제가 크리스찬이다 보니까 두 가지 생각이 들더라고요. 하나는 내가 이렇게 만약 그냥 죽어버리면 모든 루머가 끝날 거고 이런 억울함도 분함도 가슴 아픔도 어머니가 나 때문에 속상해서 억울해서 우는 거 이런 거 다 해결될 거다. 그 생각이 들어서 끝내자 뛰어내리자라는 생각이 들고 한쪽 마음에서는 성경에 이렇게 자살을 하면 지옥 간다고 했는데 태어나서 기억나서부터 나는 배고팠고 무서웠고 추웠고 아팠고 가족이 보고 싶고 고통 속에서만 살아왔는데 내가 죽어서까지 지옥 가서 살면은 내 인생이 너무 억울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면서 기도했어요. 하나님 나 지금 이런 선택하는 거 어떻게 해야 될지 저 좀 도와주세요라고 두 가지 마음을 가지고 막 싸웠어요.
지역 언론사의 보도를 보고 달려가 억울함을 호소했던 그날 사실관계를 확인하지 않고 기사화한 것임을 확인했지만 정신적 압박감은 감당할 수 없었습니다.
그때 어떤 분이 차를 세우고 와서 저를 잡아줬어요. 그리고 그분들이 신고를 해서 경찰차 나와서 그 길을 다 막고 한 길만 열어주고 저를 이제 구출을 했어요. 경찰들이. 그 저를 경찰차 앞에 앉혀놓고 물어보더라고요. 너 왜 이런 선택을 하려고 하니? 왜 속상한 거야? 얘기를 해서 하는데 한마디도 못하겠더라고요. 왜냐하면 속으로 생각은 같은 탈북자들인데요. 저를 조선족이라고 해서 억울해서 그래요 라는 말도 못하겠고 우리 동생이요. 태어난 게 8개월 만에 태어나서 두 달 만에 굶어 죽었는데 5개월 만에 태어났다고 억울하게 얘기해요 라는 말도 못하겠고 뭐라고 그 억울한 심정을 얘기를 못하겠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계속 울었어요. 울기만 하니까 경찰들이 그래 미안한데 왜 우는지 모르겠지만 조금만 정신 차려봐 차려봐 하는데 제가 그냥 정신 잃어버렸어요. 그래서 경찰이 제가 정신 차려보니까 앰뷸런스 위에 있었고 앰뷸런스를 타고 병원으로 갔어요.
함경북도 무산에서 태어난 조진혜 씨는 1998년 당시 11살의 나이로 어머니와 동생과 함께 두만강을 건넜습니다. 10년간 중국에서 숨어 지낸 진혜 씨는 중국 베이징 내 유엔 난민기구 사무소에서 1년 3개월간 보호를 받았고 난민 지위가 인정돼 2008년 3월 미국으로 건너왔습니다. 난민으로 인정받고 미국에 정착한 진혜 씨는 한동안 일부 탈북민들에 의해 탈북자가 아닌 조선족이며 인권 장사를 하며 자신의 배를 불린다는 지속적인 비난에 시달렸고 그런 상황에서 진혜 씨와 어머니 그리고 여동생은 정신적 고통에 시달렸다고 진혜 씨는 말합니다. 지난 2019년에는 어머니와 자신의 친자 확인을 위한 유전자 검사를 진행했고 이를 부인하는 움직임을 인식해 두 차례 확인을 받게 됐습니다. 또 조진혜 씨가 소문을 퍼뜨렸던 인물에 대해 법적 대응을 하면서 오랜 기간 이어졌던 조선족이라는 소문과 인신공격은 일단락 지어졌습니다. 이날은 그런 어려운 시간들 중 하루였습니다.
이물질실에 들어가서 주사 맞고 한 6시간 만에 정상적으로 깨어났는데 제가 몸을 가눌지를 못했고 말을 한마디도 못했고 물을 먹으면 계속 토했어요. 그랬더니 이분들이 입원을 해야 된다라고 하면서 입원을 시켰어요. 그 다음날 아침에 깨어나 보니까 잠자는 약을 투입을 했더라고요. 그래서 깨어나서 보니까 아침을 먹어야 된다고 나오라고 그래서 간호사에 이끌려서 나갔어요. 어떤 큰 거실에 앉혀놓는데 환자들이 많았어요. 참 신기한 병원이다. 아침을 다 같이 먹네. 그러고 앉아있는데 어떤 하얀 가운을 입은 이쁜 백인 의사 선생님이 들어오시더니 손에다가 사과 하나랑 계란 하나를 쥐고 서서 물어보더라고요. 사람들한테. Hello everybody. Watch me. What is this? What do you think? What is this? 계속 그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그래서 이 의사 선생님이 왜 저런 질문을 할까라고 쳐다보고 있는데
평소 경험한 병원 분위기와는 달라 어리둥절했던 진혜 씨. 그런데 환자들의 대답은 진혜 씨를 당황하게 만들었습니다.
더 황당한 거는 거기에 있는 사람들이 그거에 대한 답을 다 틀리게 하는 거예요. 돌이라는 사람, 인형이라는 사람, 진짜 뭐 콩이라는 사람, 순간에 정신이 확 들었어요. 내가 지금 어디에 있지? 이 사람들이 뭐지? 그 다음 주위를 살피고 나서 막 뛰었어요. 뛰어서 어디를 나가려니까 문이 다 잠겨있고 못 나간다고 막 사람들이 막고. 그래서 보다가 내가 질문 있는 걸 누구한테 해야 돼? 그러니까 의사방에 가서 질문을 해야 된다고 어떤 사람이 그러더라고요.
정신이 번쩍 들었습니다. 자살을 시도하려던 한 여성. 감정의 극에 달해 정신을 잃고만 진혜 씨를 병원 측에서는 정신병동에서 치료를 받도록 한 겁니다.
여기는 정신병동이고 자살을 하려고 시도를 한 사람은 여기에 와서 치료를 받아 나갈 수 있고 네가 말도 안 하고 울기만 하고 혈압이 너무 떨어지고 몸이 너무 안 좋아서 치료를 하려고 그러니까 마음 푹 놓고 여기서 자고 먹고 막 쉬다가 주사도 맞고 이러다가 퇴원을 하면 된다. 그래서 물어봤어요. 여기서 제일 빨리 나갈 수 있는 때가 언제냐. 그러니까 14일이 걸린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울면서 사정했어요. 나는 간병인 회사에서 매니저로 일을 하고 있고 동생은 학교 가고 어머님 집에 계신데 내가 월급 받은 날이 내일 모레고 집세도 내야 하고 차 렌트비도 내야 하고 서류 처리도 다 내가 하고 있는데 내가 여기 있으면은 모든 게 벌금이 생기고 내 경제적으로 벌금 나오는 걸 갚을 수가 없다. 그러니까 당신 나 여기서 내보내줘야 된다. 도와달라고 막 사정을 했더니 미안하다고 그런 걸 들어줄 수 없다고. 제가 그랬어요. 죽을 사람이 렌트 근심을 하고 죽을 사람이 일하는 근심을 하겠냐. 나는 여기서 자살할 것 같으면 더 높은 창문 위에다 목을 매서 죽어도 되고 화장실에 가서 물에다 물 얼굴을 거기다 박고 죽어도 되고 죽으려면 난 방식이 너무 많다. 근데 죽고 싶지 않다. 그냥 운전하다가 감정이 역해져서 서 있었던 것뿐이지 죽으려고 한 게 아니니까 나 제발 좀 도와달라고.
웃지 못할 해프닝으로 끝난 이야기.
미국까지 와서 참 그런 정신병동도 들어가 보고 북한에서도 못 간 곳을 가보고 새로운 경험이었지만 또 그분이 제 말을 믿고 풀어줘서 너무 감사했어요. 그리고 제가 그분한테 얘기를 했던 게 그분이 물어보더라고요. 이제 나가면 당신의 아픈 마음 이런 거를 누구한테 제일 상담하고 싶냐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나는 크리스찬이고 전도사기 때문에 나는 목사님들한테 상담을 받고 싶다 그랬더니 그 목사님을 꼭 만나고 가능하면 사인을 받아서 가지고 오라라고 그러더라고요.
이미 지난 시간이었지만 누구도 보상해주지 않은 고통의 시간을 지나면서 그때는 몰랐지만 자신의 소명을 일깨워주는 여정 중 하나였다고 말합니다. 비오웨이 뉴스 장량입니다.
자유와 민주주의 나라 미국에서 살고 있는 탈북민들의 사연을 소개해드리는 미국 내 탈북자 이야기 희망을 일구는 사람들 버지니아에 거주하고 있는 30대 탈북 여성 조진혜 씨의 이야기는 다음 주에 계속됩니다. 한국기상청 제공 자세한 날씨 정보입니다. 오늘 북한은 구름 많겠습니다. 아침 최저기온은 영하 12도에서 2도, 낮 최고기온은 4도에서 15도가 되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동해 북부 앞바다는 0.5에서 1.5m를 일겠고 서해 북부 앞바다는 0.5에서 1m를 일겠습니다. 지역별 자세한 날씨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평안남북도 오전 오후 맑겠습니다. 평양의 아침 최저 기온은 영하 2도, 낮 최고 기온 14도 예상됩니다. 남포 아침 최저 영하 1도, 낮 13도, 양덕 아침 영하 4도, 낮 13도, 신의주 아침 영하 1도, 낮 11도, 구성 아침 영하 2도, 낮 14도 기온 분포 보이겠습니다. 자강도 오전 흐리겠지만 오후 구름 많겠습니다. 중강 아침 최저 기온은 영하 6도, 낮 최고 기온 9도, 강계 아침 영하 5도, 낮 10도, 희천 아침 영하 3도, 낮 10도 예상됩니다. 황해도 오전 맑겠지만 오후 구름 많겠습니다. 해주 아침 최저 기온 영하 0도, 낮 11도, 개성 아침 영하 1도, 낮 13도, 사리원 아침 영하 2도, 낮 14도, 신계 아침 영하 2도, 낮 14도 기온 분포 보이겠습니다. 강원도 오전 맑겠지만 오후 구름 많겠습니다. 원산 아침 1도, 낮 9도, 장전 아침 2도, 낮 10도, 평강 아침 영하 3도, 낮 13도 예상됩니다. 함경 남북도 오전 맑겠지만 오후 구름 많겠습니다. 함흥 아침 영하 2도, 낮 11도, 장진 아침 영하 12도, 낮 영하 5도, 청진 아침 영하 1도, 낮 9도, 김책 아침 영하 1도, 낮 10도 기온 보이겠습니다. 양강도 오전 맑겠지만 오후 구름 많겠습니다. 해산 아침 영하 8도, 낮 5도, 김영권 아침 영하 10도, 낮 6도, 삼지연 아침 영하 12도, 낮 4도 예상됩니다. 해상은 동해는 오전 맑겠지만 오후 구름 많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동해 북부 앞바다는 0.5에서 1.5m로 일겠고 동해 북부 먼 바다는 1에서 2m로 일겠습니다. 서해는 오전 오후 맑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서해 북부 앞바다는 0.5m로 일겠고 먼 바다는 0.5에서 1m로 일겠습니다. 3월 9일 수요일 VOA 아침 방송 순서를 모두 들으셨습니다. 미국 정부의 견해를 반영하는 논평과 세계 뉴스 이어집니다. 미국의 수도 워싱턴 DC에서 보내드린 VOA 방송의 워싱턴 뉴스 광장. 지금까지 진행해 박동정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미국 정부의 견해를 반영하는 논평입니다.
미국은 과테말라 당국이 전 현직 특별검사에 대해 용납할 수 없는 탄압을 하는 것을 크게 우려한다고 레드 프라이스 국무부 대변인이 밝혔습니다. 미국은 지난 2월 16일 과테말라 당국이 부정부패를 수사하던 특별검사들을 체포한 데 대해 우려를 표했습니다. 앞서 과테말라 당국은 유엔이 지원하는 국제무죄방지위원회 레일리 산티조 전 검사를 체포했습니다. 앞서 과테말라 모랄레스 정부는 2019년까지 국제무죄방지위원회의 활동을 허용했습니다. 그러나 2월 15일 특별검사인 에바 소사를 구속했습니다. 이어 2월 16일 과테말라 당국은 4명의 전직 검사들 알리스 모란, 파울라 에스코바, 윌리 라카나크 로페스, 루디 에레라에 대해 영장을 발부했습니다. 미 국무부의 프라이스 대변인은 콘수엘로 포라스 검찰총장의 지시에 따라 부정부패와 싸우던 사람들을 선택적인 정보에 근거해 체포했다고 지적했습니다. 지난 2021년 7월 포라스 검찰총장은 특별검사실을 이끌던 후안 프란시스코 산도발 검사를 파면했습니다. 그러자 산도발 검사는 외국으로 망명길에 올랐습니다. 이에 대해 미 국무부의 찰리나 포터 부대변인은 포라스 검찰총장이 특별검사실을 이끌던 산도발 검사를 파면한 행위가 공정한 법적 절차가 결여됐다고 말했습니다. 이후 미국은 과테말라의 포라스 검찰총장을 범죄 행위 조사에 대한 법적 방해 혐의로 제재 명단에 올렸습니다. 유럽연합도 최근 과테말라 당국이 독립적인 법조인들을 체포한 데 대해 큰 우려를 표했습니다. 미 국무부의 브라이언 리콜스 서반구 담당 차관부는 과테말라의 이 같은 행위가 법치를 해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법치가 제대로 자리 잡지 못하면 부정부패가 순식간에 퍼지는 법입니다. 토니 블링컨 미 국무장관은 부정부패가 경제성장을 가로막고 투자를 차단하며 불평등을 심화시키고 그리고 가장 큰 문제는 부정부패가 정부에 대한 시민들의 신뢰를 해친다고 말했습니다. 과테말라 국민들은 다른 지역의 사람들처럼 부정부패를 막는데 정부가 나서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또 부정부패와 싸우는 용감한 사람들을 탄압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미국 정부의 견해를 반영한 논평이었습니다.
세계 뉴스입니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8일 러시아 에너지 자원 수입 금지라는 초강수 정책을 발표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이날 백악관에서 미국은 러시아산 원유와 가스의 모든 수입을 금지한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이는 러시아산 원유가 더 이상 미국에서 받아들여지지 않을 것임을 의미한다며 이는 블라디미르 푸틴 대통령에게 강력한 타격을 가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이날 발표는 전 세계 동맹국들 그리고 파트너와의 긴밀한 논의 끝에 내린 결정일 뿐만 아니라 미국 의회 양당과도 긴밀하게 논의한 결과라고 강조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그러면서 다른 동맹국이나 파트너들이 미국과 같은 입장이 아님을 알고 있다며 그럼에도 미국은 대러시아 에너지 의존도를 줄이고 푸틴 대통령에 대한 압박을 유지하기 위한 협력에 동맹 그리고 파트너들과 단합되어 있다고 말했습니다. 석유와 가스를 직접 생산하는 미국과 달리 유럽은 가스의 90%, 석유 제품 97%를 수입에 의존하고 있고 이 가운데 가스의 40%, 석유의 25%를 러시아로부터 들여오고 있습니다. 백악관은 이날 발표한 성명에서 지난해 미국은 러시아로부터 1일 거의 70만 배럴에 달하는 원유와 정제유 제품을 수입했다며 이번 조치로 인해 러시아는 수십억 달러를 잃게 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이날 발표에서 자유를 수호하는 데에는 비용이 든다며 미국 내 휘발유 가격이 인상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자신은 미국인들에게 가해지는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해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할 것이라면서 미국 석유 기업을 상대로는 이 상황을 이용해 통일을 취하지 말라고 경고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미국의 휘발유 가격은 계속해서 상승세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미국 자동차협회 발표에 따르면 8일 현재 미국의 일반 등급 평균 휘발유의 갤런당 평균 가격은 4.173달러로 하루 전보다 0.1달러 이상 올랐습니다. 러시아가 미국의 냉전 시대의 평화적 공존 체제로 복귀할 것을 제안한 가운데 미국이 러시아가 이를 조롱하고 있다며 일축했습니다. 토니 블링컨 미 국무장관은 8일 에스토니아 카야 칼라스 총리와 회담한 뒤 열린 공동 기자회견에서 러시아가 제안한 양국의 평화적 공존체제로의 복귀에 대한 입장을 묻는 질문에 이같이 답했습니다. 러시아 인터넷박스 통신에 따르면 러시아 외교부는 8일 미국과 러시아 양국은 냉전 시대와 같은 평화적 공존 원칙으로 돌아가야 한다면서 러시아는 미국과의 진솔한 그리고 상호 존중의 대화에 열려있다고 밝혔습니다. 블링컨 장관은 평화적 공존에는 두 단어가 있는데 첫 단어는 바로 평화적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현재 러시아는 우크라이나를 공격하면서 전력을 다해 이 단어를 조롱하고 있다고 블링컨 장관은 지적했습니다. 블링컨 장관은 이어 미국은 평화적 공존이라는 원칙을 환영한다면서도 이를 위해 러시아가 해야 할 일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우크라이나에 대한 공격을 멈추는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우크라이나 제2도시 하르키우의 핵연구시설이 러시아군의 폭격을 받았다고 국제원자력기구 IAEA가 밝혔습니다. IAEA는 지난 7일 하르키우 물리학기술연구소의 중성자 발생장치가 러시아의 공격 중에 파괴됐다고 알렸습니다. 이 시설은 의료와 산업용 목적의 방사성 동위원소를 생산하는 시설입니다. 다만 이번 폭격으로 인한 방사능 누출은 감지되지 않았다고 IAEA는 밝혔습니다. IAEA는 러시아의 이번 핵시설에 대한 폭격은 우크라이나가 마주하고 있는 위험을 다시 한번 강조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라파엘 그로시 IAEA 사무총장은 공중보건과 환경에 심각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결과를 가져올 수 있는 핵사고를 방지하기 위해 반드시 행동에 나서야 한다며 마냥 기다리고 있을 수만은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미국과 한국을 포함한 37개 나라가 8일 러시아와 벨라루스의 국제 스포츠 경기 참여에 제재를 가해야 한다는 내용의 성명을 발표했습니다. 이들은 성명에서 러시아와 벨라루스는 국제 스포츠 경기를 주최해서도 이에 개최 신청을 해서도 그리고 시상 대상에 올라서도 안 된다고 밝혔습니다. 성명은 또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대상으로 벌이고 있는 이유 없고 정당하지 못한 전쟁은 벨라루스의 지원을 받아 가능했다고 지적하면서 이는 혐오스럽고도 노골적인 국제법 위반이라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인권과 국가 간의 평화로운 관계에 대한 존중이 바로 국제 스포츠의 근간을 이루는 것이라고 성명은 강조했습니다. 지금까지 세계뉴스 오택선입니다. 3월 9일 VOA 새벽 방송 마칩니다. 청취자 여러분.